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반군 지역에 공습을 재개해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반정부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어제 공습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부가 지난주 민간인들의 무장 해제와 반군 장악 지역 탈출을 위해 공습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래 가장 강력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민간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대체로 무시했고 반군들은 이를 기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 산하 통신은 반군이 알레포 서부 정부 장악 지역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 요원들과 구호 요원들은 지난달 이후 알레포에서만 300여 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대부분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라크 모술 탈환을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에 투입될 병력에 터키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이스탄불에서 순위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주둔 터키군이 모술 인근 기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터키군은 이라크 시아파 정부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 관계는 터키가 지난해 순위파 지역인 모술 북동부에 ISIL과 싸우는 지역군 훈련을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면서 긴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쿠르드군이 최근 소형 무인기에 탑재된 폭탄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르드군은 당초 이 무인기가 ISIL이 지역 정찰을 위해 날린 것으로 추정하고 검색을 위해 진지로 가져갔다가 폭발을 일으켜 병사 2명이 숨졌습니다. ISIL이 무인기 속에 폭발물을 설치해 공격하는 방식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들은 ISIL이 지난달 소형 무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폭발물 탑재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당내 인사들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을 저열하게 대하면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라이언 하원의장이 유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이런 인물의 지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도 족쇄를 풀어줘서 매우 좋다며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의 여성 비하 발언 내용이 담긴 2005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를 철회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를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십 개 대형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오염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했다고 중국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오늘 발표에서 북동부 산업지구 내몽골과 랴오닝성,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허베이성 등을 환경오염 최대 배출 기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55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과 벌금, 생산량 규제 등 징벌적 조치들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의 다렌 지사는 850만 위안, 미화 약 12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발화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 규모를 당초 69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3분의 1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최고급 사양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7에서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이틀 만에 9%까지 떨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인 미국과 중국의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내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씨 일가 3대 세습을 찬양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성대회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중국인 조직을 통해 재소자들 사이에 북한산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중국 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11일 VOA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민생 목적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결의안에 기존 광물 수출 금지 등에 적용됐던 민생 목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민생 목적 교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9일 한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중 일부는 제재를 시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도록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의 교역을 예외로 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246만 톤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중국 내 석탄과 철광석 등을 야적하는 중국의 항구에 활발히 드나들고 있는 사실이 BOA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관련국인 한국 정부는 민생 목적 예외라는 조항 아래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광물 교역을 줄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측이 추진하는 민생 목적 예외 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명백히 북한의 핵 활동을 겨냥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새 결의안에 대한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결의안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새 대북 결의안 채택을 낙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11일 제재 수위가 얼마나 높을지 알 순 없지만 새 안보리 결의는 나올 것이라면서 새 결의가 북한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나타낼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제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면담한 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독자 제재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지난 11일 기자 설명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에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그리고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더 강력한 제재의 범위와 강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8일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단체 24곳 등 30개 단체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 같은 북한 인사 40명의 이름을 금융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당시 금융 제재엔 한국 국민과의 외환 거래와 금융 거래 금지, 한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측은 또 해운 분야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는 건 물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입항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출입 통제의 경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한국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새 제재엔 기존 제재를 토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3월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던 범주들 중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근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제재라는 건 상대방의 이익이 될 만한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건데 지금처럼 남북 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선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으려면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뭐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가 됐든 우리가 뭐 이렇게 원조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늘어날 수는 있어요만 지난번 인원보다 뭐 10배 되는 인원을 갖다가 뭐 명단을 만든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랑 연결된 고리가 없다는 거죠.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도 현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뭔가 네트워크 있어야지 그걸 끊는 거잖아요, 독자 제재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하고 릴레이션십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김준영 교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차원에서 한국 입국 탈북자의 북한 송금을 금지하는 데 대해선 탈북자 송금 자체가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한국에게 북한 핵 문제는 턱 밑에 비수와 같은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보다 굳어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한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지 지난 9일로 꼭 10년이 됐죠. VOA는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 10년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짚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에 맞선 국제사회의 조치와 향후 대응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철광석, 금 등 광물에 대한 제재를 최초로 도입했고 화물 검색에서 금융 제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21세기 첫 핵실험이 10년 사이 5차례로 늘어나는 동안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원천 봉쇄하는 수위에 이른 유엔 대북 제재 출발은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718.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유엔의 대북 규탄에 동참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동시에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 또한 모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ovocative act. Once again, North Korea has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spond.
2006년 12월 1년 만에 열린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상응 조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 문제를 선결하지 않는 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2007년 2.13 합의와 13 합의를 거치며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북핵 문제는 북한이 시료 채취를 비롯한 과학적 검증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다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즉시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874 of 2009.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제한한 건 1718호와 다를 바 없지만 이런 물품을 운송한다고 의심되는 화물선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된 건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1월 4차, 9월 5차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2094호와 가장 최근에 2270호 등으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초 일부 내용이 공개된 유엔 기밀 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진단했습니다. 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일부 국가들과 거래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결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The two complement each other. I think that each needs the other.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 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직전 이란과 시리아에 적용하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법에 북한을 제재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7월 13619호, 2015년 13687호, 그리고 올해 3월 13722호까지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6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핵실험만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며 해외 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8년에 걸쳐 제재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의 72개 기업과 이른 한 명의 개인에 심각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To date, we have imposed significant sanctions, including designating 72 entities and 71 individuals.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마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이례적으로 판문점까지 방문해 미국의 대북 압박 의지를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We are committed to using all the tools in our toolkit to address this serious threat.
미국 외에 적어도 12개 국가가 최근 북한과의 외교 경제적 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를 보인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몽골, 베트남, 우간다,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몰타, 폴란드, 싱가포르 등이 북한 외교관 추방이나 군사협력 단절, 비자 연장 중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북한을 옥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용과 압박 모두 북한 핵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북한의 대처 능력만 올라갈 것이라는 진단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반성과 비판은 그러나 엇갈린 제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도는 북한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2일 BOA와 인터뷰에서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me kind of contact with him, which may include talks.
반면 켈리 전 차관보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should not engage in talks that involve North Korea demanding new concessions.
점점 거세지고 대담해지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되는 것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미한 양국의 위기감을 반영합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몰아치듯 추가 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대북 전략과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10년을 되돌아보는 기획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과 자원 분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육군본부는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면서 MH급 헬기 등 공중침투자산과 소형 위성통신장비, 특수작전용 기관총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육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MH급 헬기는 야간과 악천후 기상에도 특수전 병력 40여 명을 태우고 적진 600km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광현 항공작전사령관은 한국특전사가 유사시 전개에 필요한 항공침투자산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침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침투자산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연방관보 11일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7 회계연도에 에리트레아와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이들 나라 정부의 당국자들이 교육,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들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이 같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17 회계연도에 다국적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대처하는 인도적 지원과 통상 지원 또는 개발 지원을 제외한 다른 기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됐으며 이후 북한은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스테판 디옹 캐나다 외무부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는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디옹 장관이 현지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시 만났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행사장 복도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우연히 만난 디옹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말을 건넸고 이어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디옹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관련해 긴급한 영사 문제를 리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또 디옹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 동안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다가 지난해 1월 억류됐습니다. 이후 임 목사는 지난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최근 미한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는 즉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침략국이 공격을 개시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주권 국가에 의한 선제 타격과 공격은 언제나 용인되고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ir sovereign right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a catastrophic surprise attack demands that they reserve the right and have the capability for a preemptive strike.
앞서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공격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미한 동맹이 이런 상황을 맞지 않기 바라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뿐 아니라 항공기나 선박, 미사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성공률 높은 대량 살상 무기의 잠재적 기습도 선제 타격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is is not just abou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a nuclear weapon. It's about any kind of weapon of mass destruction capability.
벨전 사령관에 이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1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슷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 혹은 다른 어떤 나라에 어떤 무기로든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을 경우 선제 타격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 증거뿐 아니라 그럴 능력과 의지에 대한 미국의 믿음을 선제 타격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후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멀린 전 합참의장의 관련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도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 지도부가 북한의 어떤 행동을 취하든 과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조율하고 공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필리핀의 한 대형 교도소 안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제조자들이 사고 파는 북한산 마약은 중국인 조직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뉴 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 빌리비드 교도소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마약 사범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지난 10일 필리핀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 나온 JB 세바스찬 씨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사고 팔리는 마약의 원산지를 밝혔습니다.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JB, no?
Yes, Your Honor.
Saan ba galing yung shabong yan?
Sa China po.
Sa China?
And North Korea.
세바스찬 씨는 교도소 안에서 불법 유통되는 마약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로버트 바버스 위원의 추궁에 중국과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찬 씨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된 장기수로 교도소 안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바스찬 씨는 청문회에서 한때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들어오던 마약의 60%에서 70%가 북한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교도소 내 중국인 범죄 조직이 외부 중국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교도소 안에 들여와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북한과 중국산 마약을 판 돈 일부가 현직 상원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내 마약 사용이 확산하면서 북한산 마약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밀수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 영국인이 북한산 필로폰 100kg을 태국과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직접 마약 밀수출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6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04년까지 북한 관리들이 마약 밀매에 관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는 관리들을 매수한 범죄 조직이 소규모 공장에서 마약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주변국들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아 북한산 마약의 밀수출을 추적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내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 씨 일가 3대 세습을 찬양하기 위한 국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김씨 3대를 찬양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로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내년 8월 백두산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회를 위한 국제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결성돼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에게 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호소문은 내년에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을 맞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오른 지 5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국무위원장을 각하로 칭하며 내년 1월 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하고 이어 2월에 있는 김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과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김주석의 처 김정숙의 생일이 있는 12월까지 연이어 행사를 벌여 1년 내내 경축 분위기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1월 8일로 알려졌을 뿐 공식 확인된 적이 없던 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가 1월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김주석과 김국방위원장 생일처럼 김 위원장의 생일도 내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라는 의미는 내년부터 김일성, 김정일 생일처럼 국경일로 삼아서 민족 최대 명절로 크게 기념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김정은의 그 우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김 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법적, 제도적 차원의 수령 지위를 확보했지만 주민 정서까지 파고들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생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을 벌여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수령의 반열에 오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인 우상화 행사를 준비하는 배경엔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자신들이 제재 속에서도 나름대로 잘 버텨나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성국가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의 그 비핵화 요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도발이 아니지만 도발과 마찬가지 성격의 강하게 받아치는 이와 같은 의미들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 박사는 북한이 김씨 3대 찬양대회를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그 결과를 김 위원장 유일 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54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 10만 달러를 오늘 국제적십자사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낸 지원금은 1차분으로 오는 18일 이전까지 8만 7천 달러를 더 보낼 예정이라고 북민협은 전했습니다. 북민협은 이번 지원금이 공식 약정서에 명시된 것처럼 함경북도 수해 지역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 수해 발생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행태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 간의 다른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서울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 한국의 토지 제도와 국가 승계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통일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에 따른 법제도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대한변협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라은정 변호사입니다.
앞선 독일의 예라든가 이런 거, 이런 통일의 예를 봤을 때 법질서에 대한 통일 법질서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연구는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통합적인 어떤 법질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세미나가 아주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있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막상 통일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갑작스러운 통일이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 시뮬레이션, 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미리 점검을 해보고 대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에는 정조국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함께했는데요. 정조국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 기반을 천천히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법제도 측면에서의 북한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 토지 이용권 문제, 남북 간 주민 간 자녀의 국적 취득, 남북 통일 이후 통일 영토 재산 및 채무 문제 등에 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통일 준비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제도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 통합 과제를, 한명섭 변호사가 남북 통일과 국가 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우리 통일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토지 문제에 대한 처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우리 통일됐을 때 북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처리 또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토지제도는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독일 사례는 우리로 보면 뭐 완전히 성공한 그런 사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가장 뭐 바람직한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토지제도의 통합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고 나면 우리도 뭐 중요한 문제지만 또 북한은 북한 주민이 또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고 그것은 또 통일국가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잘 다뤄야 된다 하는 점에서 뭐 연구를 했고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우인식 변호사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오은지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우인식 변호사는 통일 국면에서 한국 주민들의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그러한 투자를 원활히에 어떻게 북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은지 변호사는 통일 이후 통합제도 실현 이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부 발표는 대한변협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한명섭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를 주제로 북한 조약승계, 북한의 국가 재산, 문서, 채무 승계 부분, 그리고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2부 토론은 통일법정책연구회의 김윤희 변호사와 하영욱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그 발제자분께서는 북한의 인권 조약에 대해서 이제 소멸이 되고 남한의 인권 조약이 이제 확대 적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이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 발제자분의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남북 통일과 국가 승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분께 이제 질의를 하는 토론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크게 두 가지예요.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이제 국경 조약에 관한 이제 승계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채무에 대한 승계 부분인데 그 채무에 대한 승계 부분은 특별히 남한에 대한 차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제자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 이어 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이제 한국 해경이 무력도 불사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 새벽에 중국 어선 두 척이 납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서해상에서 긴장감이 좀 감돌겠습니다.
네.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된 납포입니다.
예.
그래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해경의 단속에 공해상으로 달아나다가 납포된 겁니다.
네.
한국 해경이 쫓아간 것이죠. 어제 한국 해경은 필요할 경우에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지만
네.
이번 납포에 무력 사용은 없었습니다.
그 필요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이 필요할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한국 해경 단속에 흉기 등을 사용하는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예.
중국 어선 쪽에서 지난 7일처럼 고속 단정이 그 침몰할 정도로 고의적인 충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이 한국의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공용 확인 발칸포라든지 함포를 사용하겠다 이런 방침이었는데요.
예.
오늘 새벽에 납포된 중국 어선들의 선원들은 별 다른 저항이 없어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경이 밝혔습니다.
예.
납포한 중국 어선은 106톤짜리 두 척이었고요. 1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잡고 보니 불법 어획물이 60톤 정도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선박과 선원들은 오늘 저녁에 인천 해경 부두로 압송됐고요. 범행 경위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한국 당국이 불법 조업하는 어선을 그냥 공해상으로 쫓아내던 것을 이제는 쫓아가서 붙잡고 단속하는 걸로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네네.
서해 어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네요.
서해 어민들은 그렇게 뭐 반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네.
시큰둥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함포 사격 등 무기 대응은 사실 기존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네.
실제 상황에 그런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또 한번 속는 심정으로 믿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고요.
네.
지금까지도 이 어업권을 보장해달라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무수히 요구했는데
네.
이번처럼 좀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그 문제의 중국 어선 한국과 중국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박이 산둥성에 룽청시에 적을 두고 있다 이런 자료만 한국에 전해졌고
예.
어디 있는지가 중국 측도 한국 측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해역이나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을 두고 인천에서부터 제주까지 한국 서남해안 그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배가 내려진 중국 선박, 특수 공무 방해, 이지 어법 위반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이제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설립을 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9억 원을 출연해서 지난해 7월 출범한 화해 치유 재단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현금 지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돈입니까?
과거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 목적의 지원입니다.
네.
지원 방식이 현금으로 결정된 것은 배상금처럼 비춰질 수 있다면서 현금이 아닌 그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했던 일본 측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 측에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상처 치유 목적을 위해서는 현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해서 관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금 지급을 받게 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그러니까 한일 합의 시점에 생존했거나 사망한 245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고요.
네.
생존자 46명에게는 한국 돈으로 1억 원, 사망자 199명의 유족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예.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 현금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지요?
네네.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이고 법적 배상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공동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예.
이 할머니들이 원했던 것은 명예 회복과 사죄이지 돈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서 나눔의 집에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일본의 출연금 10억엔 돌려주고 화해 치유 재단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내는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요.
예.
이곳에서도 화해 치유 재단의 현금 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상에서 한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이런 소식 많이 들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완전한 명태 양식에 성공했군요. 이제 조만간 이 한국인들 식탁에 다시 한국산 명태가 오르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한 2018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완전한 명태 양식이 세계 최초입니다. 수정란에서 부화시켜서 기른 명태 새끼를 어미로 키워서 다시 알을 생산하도록 하는 단계까지의 기술을 완전 양식 성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기존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인 명태 인공 양식, 그 1세대 인공 종자를 생산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는데
네.
한국이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세계 최초의 완전한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고 어제 한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밝혔습니다.
예, 사실 명태하면 한국에서는 뭐랄까 국민생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많이
네.
먹잖아요. 국도 끓이고 반찬으로도 먹고 뭐 술안주, 뭐 부침개.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씨가 마를 정도로 동해에서 귀하게 됐습니까?
네, 너무 즐겨 먹어서 위기를 맞았던 명태입니다. 또 사실 그 양이 많아서 아끼지
예.
않고 막 남에게 했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명태는 한국에서 쓰임이 너무 많습니다. 명태, 동태, 황태, 북어. 그다음에 그 명태 코에다가 이렇게 줄을 끼어서 약간 그 반건조시킨 코다리는 술안주로도 많이 팔릴 만큼 이름만도 뭐 30여 가지가 되는 그런 생선입니다.
예.
알에서부터 껍질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생선이고요.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잡았고 또 거기다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동해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명태가 자취를 감추게 됐던 것인데요.
예.
이 사라지고 나니 귀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한국산 명태 어떻게 부활을 시킬까 고민을 했던 이 전문가들이 명태 제대로 된 거 한 마디만 잡아오면 50만 원을 주겠다. 뭐 미화로 하면은 한 400달러가 넘는 돈이죠. 이 현상금을
네.
걸어서 지난해 1월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 한 마리가 한 그 53만 개의 알을 부화시켰고요.
네네.
이 그 중에서 한 200마리 정도가 그 산란이 가능한 어미로 성장을 했고
네.
이 200마리에서 다시 3만 마리에 그러니까 첫 그 명태의 손자가 3만 마리가 아. 만들어진 겁니다.
아, 이런 수고가 네. 있었군요. 이제 그 완전한 명태 양식 기술은 확보를 했는데 이게 식탁에 오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한 2년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2018년이 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양식 명태, 바다에서 사는 그 명태가 아니라 인공양식을 일단 시도를 합니다. 적정 수온은 섭씨 10도이고 배합사료도 개발을 했는데 동물성 플랑크톤과 고에너지 배합사료로 명태 성장기간도 한 3년에서 1년 8개월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인공양식과 함께 동해바다에도 이 그 명태의 새끼들이 방류가 될 텐데요. 이 한국산 명태, 그 예전에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그 명성의 맛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세계 뉴스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또 미국 소식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또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50여 년 만에 반공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협정안은 비록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만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던 이 콜롬비아 내전을 끝낼 수 있는 물꼬를 튼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게 된 건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